자,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목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제가 2절까지 줬군요. 자, 오늘 하나님의 학교 드리저 설교 가운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음식이라 이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사람의 건강은 무엇을 섭취하느냐, 무엇에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음식이 바로 당신이다. 이런 표현이 있죠. 지금의 나, 똑같은 나인데 밀가루 범벅에 뭐 열량 높은 음식을 계속 먹는 그것을 고집하는 나와 적당한 어떤 채소류와 건강한 육류, 과일 섭취하는 나는 미래에 다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나로 출발했지만 4년 전에 BBC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매년 1,100만 명을 때이른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때이른 죽음이라는 것은 관리를 했으면 죽지 않았을 사람이 1,100만 명이 매년 죽는다는 거예요. 뉴질랜드 인구의 2배 되는 사람들이 매년 이것 때문에 세계적인 의학 저널 랜셋에 실린 이 연구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흡연보다 더 큰 사망 원인이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망 5분의 1이 음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아는 내용인데 이 기사는 그것을 좀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음식 섭취한다. 부인할 수 없어요. 영적 건강도 그럴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건강도 무엇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건강과 영성이 달라져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영적으로 그다음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난 아기들같이 사모하라. 이 사모하라라는 이 동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강렬한 욕구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몹시 원하라. 갈급해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에피포데오라고 하는 사모하다라는 동사는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느낌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인이 급한 일 때문에 어떻게든 하다가 전화받고 자동차에 올랐는데 5시간 동안 자기가 물 마시지 않는 것이 기억이 났어요. 갑자기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고속도로에 올랐어. 다음 휴게소에 가야지 30km를 더 가야 돼. 물을 안 마셨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갈증이 더 나는 거예요. 30km 계속. 다음 휴게소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기름 주유는 가능한데 편의점에 문이 닫혔어. 다음 휴게소까지 50km. 그때 계속 갈증이 나면서 물을 마시고 싶다,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구를 헬라어로 에피포데오라고 해요. 그것이 만족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갈증. 지금 베드로 전서의 2장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열망으로 그것을 요구하라. 섭취하기 위해서 애쓰라 이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다 아기들 키워보셨고 또 아기들을 지금 현재 케어하시는 분들인데 갖는 아기들이 이들의 그 행동과 손짓을 바라보면은요 자기 손가락을 입에 넣기는 잘해요. 본능적으로. 근데 숟가락을 쥐어주면 길이가 생겼기 때문에 숟가락을 바로 아이들이 넣지는 못해요. 그래서 코로도 넣었다가 이렇게 몇 번 했다가 이제 나중에 입에 넣어요. 이 아이들이 그 자신의 생각과 동작이 맞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지어주면은 넣으려고 애를 썼는데 시도하고 또 했어요. 포기 안 해요. 계속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넣어요. 입에 넣기까지 계속적인 시도, 이것을 에피포데오라고 한다. 가난한 아기들 같이 사모하라. 간결한 욕구를 가지고 몹시 원하라. 배고픈 가난한 아이가 젖을 물리주기 전까지 칭얼거리고 보채고 원하죠. 그런 강렬한 욕구를 품고 갈망하라. 무엇을 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의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양식으로 생각하고 아이가 자기 몸을 위해서 엄마 젖을 필요로 하듯이 자기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신적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주의 말씀을 그렇게 욕망을 품고 취할 수 있도록 갈급해 하라는 거예요.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순전이란 이 말은 잘못된 요소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그냥 좋은 식품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가공식품을 너무 좋아하죠. 가공식품과 반대되는 이 단어가 순전하고 이런 뜻입니다. 가공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요소가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가, 더한다는 거예요. 가공식품의 정의를,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니까 가공식품, processed food 그렇게 되어 있고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보존과 조리가 편하도록 인공적인 여러 방법으로 처리하여 맛과 저장성을 높인 식품 그랬어요. 원래는 일주일밖에 안 가는 것을 한 달 가도록 만들었으니까 그게 뭐가 들어갔겠어요? 그게 가공식품이란 말이에요. 당국 대학교 병원 정신의학과 백기청 교수팀이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 1만 6,831명을 대상으로 평상시 식습관과 ADHD, 여러분 아시죠? ADHD. 이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를 ADHD라고 하는데 먹는 것과 ADHD 정상과의 연관성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표본이 약 2만 명 가까우니까 신뢰할 만하죠. 그런데 ADHD 위험이 패스트푸드하고 청량 음료, 라면 등의 섭취가 높을수록 분명하게 이 위험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발견했어요. 전부 다 가공식품이거든요. 왜 가공을 했을까? 맛과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 재료를 첨가해서 만든 식품이죠. 그런데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첨가되지 않았어요. 가미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공된 음식 같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춘, 우리는 왜 계란 같은 것을 완전식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조그만 계란 하나에 요소 요소에 영양소가 다 들어가 있는 완전식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필요로 하는 모든 요소를 골고루 갖춘, 순도 100%의 영양소를 갖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편 6절을 보시면 시편 12편 6절이요. 당황하셨어요? 자, 아마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셨을 테니까 시편 12편 6절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다시 말해서 완벽한 순도를 가진 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작용이 전혀 없는 순도 100%의 영양소를 갖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갈급하게 구하고 섭취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본문, 설교 본문 베드로전서 2장 이 구절에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언젠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영혼 육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 과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영적 성숙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고, 사도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함,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갈 때 하나님의 말씀 섭취가 없이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 삶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섭취가 아주 미미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취약해요. 당연하죠. 인스턴트 식품 먹고 군것질하고 하는데 뭐 건강하겠습니까? 그런데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몹시 갈망해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갈급함을 일으켜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섭취에 대한 갈급함과 함께 취해야 하는 조치가 있는데 우리 1절을 읽었지만 다루지 않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다섯 개의 아이템이 나오는데 주의 말씀을 섭취할 때 몇 가지 해로운 요소들은 반드시 통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 아이템이 나왔는데 이 죄들이에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근데 딱 보면은 나와 상관이 없네 라고 하는 인상을 받기 쉬워요? 안 해요. 생각 세계에 들어가면은 이 다섯 가지가 어느샌가 삐져나올 수 있습니다. 집에서 커피 마시는 아이들 있나요? 커피 안 마시죠? 아이들. 근데 아마 우리 지금 주한이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제가 커피 먹인 아이들인데 그 근처에 자기 엄마 없으면 살짝 먹이고 제가 나쁜 짓을 했는데 콜라나 이 음료수, 이 패스트푸드 이렇게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한다 해도 그 이외의 시간들은 계속 콜라하고 막 이걸 마셨기 때문에 이 아이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식품을 군것질 많이 해 대면 반찬 투정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밥 투정을.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쫓아다니면서 밥 먹이려고 하는데 저는 밥 투정하면은 굶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로 쫓아다니지 마라. 엄마 아빠들. 굶기라. 버릇이 이렇게 조금 굳어진다 싶으면은요 하루를 굶기세요. 하루를. 하루를 굶기세요. 울고 불고 해도 하루를 굶기세요. 그게 여러분이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저쪽에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단 것으로 배를 채운 아이들이요 제대로 엄마가 애써 준비한 식사를 거부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조금만 우리가 스마트하고 지혜로우면 되겠죠. 여기에 나열된 다섯 가지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 섭취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 다섯 가지 죄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 섭취에 대한 갈망이 사라져요. 마치 유해 식품이 제대로 된 음식에 대한 갈망을 없애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죄악은 우리 생각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을 사라지게 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누더기 옷을 버리듯이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그림인가? 도대체 내 삶 가운데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이거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이 내 삶의 어떤 영역 가운데 들어와 있단 말인가? 나도 이렇게 연루된단 말인가? 겸손한 마음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독이라고 했을 때 까키아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는 악한 마음가짐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이에요. 그 상대방이 나와 관계가 나쁘고 나와 경쟁관계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적이 있고 지금도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그것이 인간의 본성 가운데 그 사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 제거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제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생각 세계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시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학교에서 무엇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의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 볼 때 나의 퀄리티. 주님 앞에서 나 자신. 이 영역에서는 나와 지금 관계가 안 좋은 그 사람이 잘못되어 간다는 소식이 들려면 즐거워하는 마음인데 그것이 악독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사랑은 다른 사람이 불행할 때 그것이 나와 원수라 할지라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앞에서 생각을 나의 외부적인 어떤 행동과 다른 사람이 보는 어떤 것에 통과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생각 세계에 이런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그 소식이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깊은데 이거 옳지 않죠,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은 현재 이 상태에서 나와 지금 관계가 불편한 이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다가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나를 해치고 없애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를 해치고 없애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정말 원하는 열망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열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학교에서 거기 도달하고자 하는 어떤 스탠다드예요. 지금은 그것이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열망하면서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래서 이 기도라는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내 마음을 토로하는 곳. 두 번째는 기만입니다. 돌로스라고 하는 것은 미끼를 사용해서 물고기를 낚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분명히 속여야, 물고기를 속여야 내가 낚을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의도를 감추고 접근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것이 돌로스예요. 기만이에요. 이런 작업은 생각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외부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작게는 뭐 밥을 얻어먹거나 아니면 크게는 재정적인 도움이나 청탁을 위해서 접근합니다. 내 의도는 저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존경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표정을 기만하면 제대로 속일 수가 있다면 뭔가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것을 돌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잘하고 불필요할 정도로 말에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기만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여기 나이든 부모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 잘해요. 부모가. 재산이 없는 경우에 좋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재산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차별하여 사람을 대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권력자나 돈 있는 사람이나 지위나 실력이나 그 앞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잃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내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 외식입니다. 밖에서 먹는 것 아닙니다. 외식, 위선이죠. 영어로 hypocrisy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이 영어 단어가 이게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헬라 발음 한번 해볼게요. hypocrisis. 똑같죠. 헬라와 영어가 똑같습니다. 이 기만의 사촌격인데 이 위선, 외식은 두 얼굴을 가지는 거예요. 배우가 극중 인물이 되어서 배우는 원래 자기가 집에서 뭐 아버지, 뭐 남편 그 역할이 있는데 배우가 되어지면 악인이 되어지기도 하고 행인이 되기도 하고 극중의 배역에 따라서 연기하잖아요. 그것을 hypocrisy라고 합니다.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위장, 포장, 치장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가장 심합니다. 목사님 그걸 뭘 보고 알아요? 성행을 가장 많이 해요. 위장, 포장, 치장 이게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되거든요. 어디에서 잘하고 돈은 얼마나 들고 부작용은 뭐고 의외로 돈, 시간, 에너지 진짜 많이 소모해요. 학력 위조도 우리 민족이 정말 많습니다. 학력 위조. 그게 체면 문화 때문에 그래요. 어떤 유튜브 진행자가 오랫동안 자신의 어느 대학 법대 몇 학번이라고 썩이고 있었는데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hypocrisy 이게 나왔어요. 포장하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이 병든 것을 숨기려고 해요. 어떤 심리일까요? 병든 것을 숨기려고 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수치로 힘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거죠. 이런데 생각이 머물고 생각을 발전시키고 소모하기 때문에 말씀 섭취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에너지를 다 썼어. 정서적인 에너지를 다 썼어.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했는데 자신을 부풀려 과장하거나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처리한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네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 질투, 부도너스라고 하는데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그를 미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감정, 그거죠. 이 시기입니다. 시기는 절대로 업종이 다를 때 시기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업종에 똑같은 학교를 졸업한 학과 친구들이 시기의 대상입니다.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형제끼리 시기가 있습니다. 학부모들끼리 시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결합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 친구가 닌텐도 게임이 없어요. 그러면 시기심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영적 은사인데 내가 갖고 싶은 영적 은사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그 가운데 비교하고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생각이 일어날 때 잘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배우자를 비교하는 것. 저 여자의 남편은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내 남편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감정이 지나가잖아요. 이 감정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이런 방식이에요. 저 여자의 남편은 괜찮아 보이는데 내 남편은 이런 생각이 나를 불편하게 할 때 거기에 분명하게 이름을 붙여보세요. 질투라는 이름을 붙여보세요. 시기라는 이름을 붙여보세요. 감정 가운데 왜 내가 왜 이랬지? 아니야. 고개를 흔들면서 없애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죄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리고 정체를 밝히는 순간 힘을 급격하게 잃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포르노 같은 경우에 힘을 발휘하잖아요.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이에요. 포르노.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포르노 계속 중독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음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름을 구체적으로 붙이십시오. 여기에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런 이런 이유로 내가 시기했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은 그 실체가 힘을 급격하게 잃습니다. 기억할 것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데 내가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분에 넘치도록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불편하단 말이에요. 시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기심을 품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다른 사람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누려도 나는 여전히 넉넉하고 충분히 누림이 가능하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제로섬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제로섬 법칙. 그게 피자 조각을 내면 8조각이 나오는데 맞나요? 8조각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6조각 가져갔으면 2조각만 남는 것. 이게 제로섬이에요. 다른 사람이 3조각 가져갔으면 분명하게 5조각밖에 남지 않는 것. 그러니까 자원과 재화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많이 많이 가져가면 내 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게 제로섬 게임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아니 좋은 괜찮은 애들은 다 결혼하고 그러면 나는 없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는 주의 자녀에게는 이 법칙이 제로섬 법칙이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형통하고 누리고 능력하게 가져가도 나에게 충분하게 능력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원이 풍부하다. 이것을 그 무한함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함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자유롭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방인데, 카탈랄리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태로든지 사람을 안 좋게 말하는 거예요. 뒤에서 사실이든지 꾸며냈든지 험담하는 것인데 깎아내릴 목적으로 나쁜 점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재밌습니다. 좋지 못한 인상, 감정, 생각을 내가 말함으로써 어떤 인물에 대해서, 특정 사람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것을 부각시키는 그 작업은 사실은 자문이 별식이라고 말할 정도로 익사팅합니다. 재밌습니다. 은근하게. 그래서 유튜브에 안 좋은 어떤 연예인에 대한 그 이슈가 까발려질 때 우리가 은밀하게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쾌감이 있어요. 그게 비슷한 유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말이, 이 비방이 상대방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침몰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이었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상대방 잘못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내 생각세계 가운데 곱씹고 곱씹고 하는 건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한테 잘못했어요. 부당한 일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아프니까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걸 기록했다가 당사자가 없는 데에서 그것을 말함으로써 나도 후련하고 그 사람에게도 어떤 형태의 보복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랑은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거나 헐뜯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5가지 종류의 죄는 주의 자녀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방치하면 주의 말씀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의욕이 사라지고 늘 내 영혼이 짐에 눌린 듯이 무겁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생각세계에 먼저 일어나요. 저는 이 생각세계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 아는 비밀의 방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각세계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는 결코 입 밖으로 말하지 않을 내용의 생각세계에서 진행시켜요. 두 번째는 모든 행동은 이곳에서 생각에서 숙성이 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생각 가운데서 충분히 묵혀져서 밖으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죄도 이 생각세계라는 비밀의 방에서 숙성되어서 외부에 나와요. 하나님은 생각세계 오래 숙성된 그것을 생각을 행동과 통일시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주님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실제적으로 그 여자와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섹스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가늠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포르노가 죄겠어요? 왜 가늠죄겠어요? 실제 그 여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 실제 성관계를 갖지 않았지만 생각 세계에서 주 예수님께서 진실이신 그분의 판단이고 그분의 정의 내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미 가늠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대했어요. 생각 세계가. 그냥 슬쩍 지나가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 가운데 머물고 생각 가운데서 그 행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옷을 벗기는 그 행동이 진행돼요. 그래서 가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 세계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안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각 세계에 일어나는 것들을 방치해요. 그리고 이 생각 세계에 일어나는 것들은 언젠가 말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여보세요? 1장 15절에 욕심이 은퇴하는 즉 죄를 낳고 했습니다. 생각의 영역은 무질서한 것이고 훈련이 안 된 영역이거든요. 자,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 생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욕심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 생각세계한테 머무르지 못하도록 내 집에 똑똑하고 찾아왔어요. 욕심이. 문을 열어주고 1층에 재우면 안 된다고요. 찾아올 수가 있어요. 거부하면 됩니다. 욕심이 생겼을 때 없애는 대신에 생각세계에 간직해서 죄로 발전하도록 허용 안 하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갈 때 하나님의 말씀 섭취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는데 아주 짧게 다섯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녹음된 말씀을 반복해서 듣기를 추천합니다. 드라마 성경 같은데 틀어놓고 반복해서 듣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성경 있잖아요. 드라마 성경. 성우가 읽어주는 그 포션을 가끔 어느 책의 한 챕터만 반복해서 20번, 30번 들어보십시오. 진도를 나가지 마시고 한 챕터만. 그래서 호세아 5장이 은혜가 되었다. 호세아 5장만 한 50번 정도 들어보세요. 뭔가가 내 영혼에 다가옵니다. 뭔가가. 물론 통독하기 위해서 쭉 진도도 나가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멈춰서서 아 이거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한 챕터에 그런 작업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을 읽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데 여러분이 정상 속도로 하루에 12분 하려 하면 12분. 언젠가 여러분들 일주일 유튜브 영상 시청 기록을 다 체크할 텐데요. 매일 12분 정상 속도로 읽으면은 성경 1년에 한 번 읽습니다. 12분을 못 내요? 세 번째, 말씀을 공부하라.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상고라는 이 말은 깊이 있게 스터디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은 제가 여론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뜸한데 개인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성경 공부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을 암송하라. Memorize the word. Memorize the word. 시편 119편 11절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의 무기화입니다. 말씀의 무기화. 영적 전쟁을 위한 검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재 목사님은 내년 2024년 말까지 몇 개 하기로 했나요? 나중에 교무실로 오세요. 저는 일주일에 적어도 그냥 일반적인 목표는 한 일주일에 한 구절 정도 암송하시고, 나는 부르심이 특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200구절 정도는 생각하세요. 200구절 정도. 그리고 그 기본으로 이렇게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계획하고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라. Meditate the word.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는데, 그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행위예요. 묵상이. 그것을 위해서 이제 암송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대하고 있고 또 이것을 열망하고 있는 것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령하고 순전한 이 저절 하나님의 말씀을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더 추구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작성한 이 메시지,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와 있는 주의 백성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섭취하면 할수록 주 안에서 완성이 되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풍조나 유혹이나 도전이나 환경적인 그러한 변화에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준비가 끝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